VOA 뉴스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한국 부산에 전개됐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어제 자체 트위터에 로스앤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 함이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며 한국 해군의 환영을 받는 스프링필드 함과 승조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도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스프링필드 함은 괌에 전진 배치된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 5척 중 가운데 하나로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등 미함대 작전 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6,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인 스프링필드함은 사거리 3,100km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 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해상에서 발사돼 몇 미터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의 전략자산인 스프링필드함의 한국 전개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타이완에서 운용 중인 F-16 전투기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과 타이완이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는 F-16 전투기에 대한 개선 작업이 끝난 뒤에도 미국 기술자가 2027년까지 타이완 측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금액은 미화 4,747만 달러, 약 14억 7,915만 타이완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F-16 전투기의 초기 버전인 F-16A와 F-16B 140대를 F-16B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해 10월부터 타이완의 F-16 전투기 운용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고립된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의 지구 귀환을 위한 우주선 소유즈 MS-23이 ISS 도킹에 성공했다고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소유즈 MS-23 우주선이 오는 9월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드미트리 페텔린과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프란시스코 루비오를 지구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 우주인 3명은 다음 달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고 온 소유즈 MS-22가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이들 3명은 6개월 더 ISS에 머물면서 50개 이상의 실험을 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ISS는 1998년 미국과 러시아 등 5개 나라가 만든 다국적 우주시설로 현재 13개 나라가 공동 운영 중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가 군사 정치적 정책 결정자 러시아 군수산업 연계기업 바그너 그룹 지휘관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번 대러 제재는 10번째로 120명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한 이란인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후에 대러 제재는 미사일과 드론, 헬리콥터 등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일부 히토류 광물과 전자회로 열화상 카메라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합니다. 또한 세계에 추가 러시아 은행을 비롯해 군사용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이란 기관 7곳 등 96개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부 해역에서 어제 오후 10시 27분경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이번 지진에 홋카이도 최동단 네무로 반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61km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은 가운데 부상이나 큰 재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네무로시의 지진 진도는 5 약으로 감지됐습니다. 이는 선단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 훈련과 확장 억제 연습을 실시하는 등 양측의 강대 강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죠.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기자가 먼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 북한은 ICBM에 이어서 20일에는 미국과 한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화성 2형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23일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에는 두 달 가까이 잠잠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 또 확장 억제 연습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미사일 발사 패턴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북한이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반도 여러 가지 예정된 그 움직임들을 보면 올해도 북한이 다시 이 같은 도발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즉각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는 미국과 한국이 야외 기동훈련을 비롯해서 규모와 강도가 확장된 연합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서 북한 역시 전례 없는 대응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도 계속 높아지면서 자칫 위기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의 이런 잇따른 발사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을 쏘고 또 북한에 이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두 차례 그 담화를 냈고요.
예.
또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또 도상훈련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 또 한국이 이에 대응해서 훈련을 실시하면은 여기에 대응해서 또 북한이 도발하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도발과 대응 이런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이미 그 지난해에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다 협의를 해서 이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지난해 한 40여 차례 65발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쏘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전략자산을 신속히 동원해서 대처하자 이렇게 밝혔고 또 한미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그 합의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군사적 대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과 미국은 이제 19일 날 미국의 그 B-1B 그 전략 폭격기를 그 한국에 전개해서 최첨단 전투기 10여 대로 한반도 상공에서 그 연합 공중훈련을 했고요. 또 이어서 그 20일 날은 그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그 일본의 그 해군 그까지 모여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그 기존에 합의된 군사적 대응을 차분히 하고 이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그 18일 날그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하자 백악관이 즉각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그 미국, 한국, 일본 그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그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현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를 규탄한다 이런 걸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이런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그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선전포고라면 뭐 원하면 전쟁도 할수 있다는 건데, 자, 북한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관행이라고 지적을 한 것일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선전포고는 사실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여기에 맞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상태로 돌입한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나온 북한의 여러 가지 담화 중에서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그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관행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담화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미국의 적대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네.
이 권정근 국장은 이 담화에서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앞 문장에서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미뤄보면 역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또 미한 연합훈련 이것을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잘
네.
아시는 대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당히 도발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앞서 김여정 북한의 부부장은 19일 담화를 내고요. 대북 적대 시 사안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미한연합 훈련할 때마다 지금 바로 엊그제처럼 이런 미사일을 계속 쏘겠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19일 담화에서 이제 대북 적대시 이런 것이 계속되면 그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그 압도적 수준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그 북한이 보여준 것을 보면 몇 가지 북한 나름대로 그 압도적 수준을 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그 최근에 그 워싱턴에서 그 확장 억제 그 훈련 도상 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ICBM을 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이 공중연합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을 두발 쐈고요. 또 동해에서 그 한국과 미국, 일본이 그 북한의 그 미사일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쏠 경우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훈련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항미사일 네 발을 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나름대로 일종의 그 정해놓은 그 압박의 그 수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 같은 훈련 이런 것을 하면은 ICBM 상당히 큰 대응을 하고, 한미훈련에는 탄도 미사일을 쏘고, 또그 해상훈련 이런 것 같은 거는 순항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그 압도적 대응,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구실, 명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그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사한 북한이 그 미사일 ICBM이 화성 15형입니다. 화성 15형은 2017년에 개발한 그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과거 그몇번 실패를 했고, 실패하고 성공한 이런 것을 다 합쳐봐도 여태까지 네 번, 다섯 번 정도밖에 그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ICBM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개 한 10번, 20번 정도 시험 발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다 정확히 표적을 명중했다 이렇게 되면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4번, 5번밖에는 그 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한국과 미국의 그 훈련 이런 것을 그 명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화성 15형 또 화성 17형 이런 ICBM을 계속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뭐 아직도 뭐 확실치 않다. 또 이제 이미 확보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실제 그 기술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관심사로 남아 있는데요.
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하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또 관심사로 떠오른 내용이죠. 이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 또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 좀 엇갈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그 제프리 루이스 밀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 같은 사람은 ICBM을 만든 나라 중에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고, 북한은 이미 2016년에 재진입체 지상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도 미국 내 정보당국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충분히 크고 단단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역량을 입증한 바가 없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아직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관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국방부의 정보본부도 최근에는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아마도 이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앞서 최 기자가 이제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이제 10차례 이상의 많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결국은 ICBM 이것을 이제 기술을 입증하는 것인데 북한은 물론 그만큼 많이 발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다른 말하자면 전략 무기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또 적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은 지난 22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할게. 예, 네, 그렇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사용에 대응하는 그 방안을 시험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거기에 상정해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억제 그리고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건데요.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미국이 국방부가 마련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미국이 이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통해서 이 같은 경고를 발동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측 관계자들은 이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 후에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가서 그걸 시찰을 해본 이런 행동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요번에 미국과 한국의 그 이제 실무자들이 그 워싱턴에 모여서 확장 억제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뭐 새로 한 훈련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미 지난해 11월 그 한미 그 안보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때 당시 이미 그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그 워싱턴 펜타곤에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8차 그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했고요. 그 24일 날 그 이제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결과 중에 하나가 그 내온 북한이 가령 핵으로 미국이나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을 하면은 미국이 강력 대응해서 김정은 정권을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강력 경고를 했고요. 이 같은 훈련 다음에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실무자들이 확장 억제 연습을 마치고 미국의 그 핵잠수함 훈련 기지를 방문을 해서 이것을 이제 둘러본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 행사를 가졌는데요. 역시 그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동원을 해서 한국의 방위를 틀림없이 지켜준다 이런 얘기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이나 미국을 위협을 하면은 이 같은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틀림없이 방위를 한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서 지난 19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등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중훈련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 그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를 동원해서 미국과 한국이 그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그 무력 과시를 하는 것은 그 메시지는 확장 억제 운용 연습 후에 이제 핵잠수함 훈련 기지를 미국에 방문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가공할 미국의 핵 전력을 과시하고 또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핵공격으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해 11월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워싱턴 인근의 그 앤드류스 공군 기지를 방문해서 B-52 전략 폭격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이
예.
사진 촬영한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마친 후에 한국과 미국의 대표단이 미국 남부죠. 조지아주의 킹스베이의 핵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공개했죠. 두 나라 관계자들이 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내부에서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전략폭격기 사진 촬영한 모습 공개하고 두 나라 당국자들이 또 핵잠수함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확장 억제 공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 전투기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그 배경을 보자면 이 한국 내에서 북한의 핵 사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체 독자적인 핵무장론도 나왔고 또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핵선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야말로 그 정권의 종말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보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ICBM 쏘고 그다음에
예.
그 전략 탄도미사일들을 쐈고요. 이어서 그 순항미사일 네 발을 쏘았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자 한국 윤석열 정부는 즉각 그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각 당시 그 한국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현지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회동을 갖고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를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냈고요. 또 대통령실도 즉각 같은 그런 대북 경고를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국의 반응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8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토니 블링컨이 한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as you know, the DPRK once again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This one, apparently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최근 몇달 동안 있었지만 이번 발사는 또다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도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장관이 말한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 지금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이 어떻게, 뭐,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의 정세 아래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적인 이런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미온적이나마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고 두둔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가 그 자신들의 이유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또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의 정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합당한 말하자면 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그 동향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의 그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어떠한 조치도 안보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극명하게 입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이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대치 구도가 계속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런 구도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난 한 2, 3년간 국제 정세가 상당히 크게 그야말로 격변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제 중국 봉쇄, 중국 압박 이런 것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2월이죠.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함께 봉쇄하는 그런 일종의 대중 대러시아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보다는 이 같은 중국, 러시아 압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같은 국제 정세 변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정세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북방 삼각관계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이 강화되는 남방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사실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이 과거 냉전 시절처럼 상당히 모든 문제, 정치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문제, 무슨 코로나 방역 이런 걸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같은 두 진영의 갈등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 같은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또 북한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북한이 미국이 없애면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ICBM을 고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좀더 멀리 나갔다고 하면, 그래서 괌이나 하와이 그런 그 부근에 떨어졌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야말로 가정적인 상황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실 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도 이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가장 북한에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본토나 미국령 영토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괌이나 특히 미 본토하고도 멀지 않은 하와이 근처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사실 미국 영토 가까이에 그 북한의 ICBM이 발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고 그야말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이렇게 괌이나 하와이 근처에 도달할 ICBM을 실제로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서 그 발사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20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그린필드
February.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2월 18일과 19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세 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양상을 지속하는 것은 안보리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안보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이날 안보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예, 그 원인은 명백합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 그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고요. 과거와 같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한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미국은 추가적인 대북 결의는 아예 추진조차도 시도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그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것도 그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북 결의와는 달리 대북 결의의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예.
의장 성명이나 그것보다 낮은 언론 발표문은 안보리 15개 나라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채택이 되는 것이죠.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 성명에 반대하니까 비록 9개 이상의 나라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 이상의 나라가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의장 성명이 최근에 잇따라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은 22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도상 연습을 한데 이어서 3월 중순에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연합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또한번 이렇게 훈련하면 또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한반도 정세에 뭐 가까운 장래에 이제 과연 어떻게 좀 전개가 될수 있을 것인지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그 북한의 그 도발 움직임, 또 한국과 미국의 대응 이런 것을 보면 3월에도 역시 그 상당한 그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3월 중순에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그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와 달리 이번 그 자유의 방패 훈련은 훈련의 규모 강도 이것이 상당히 그 강화될 그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말에 이제 뭐어뭐한 이틀간 쉬기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예방 훈련은 11일간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대규모 기동 훈련은 물론이고 상륙 훈련을 해서 그 과거 없어졌던 그 독수리 훈련과 같은 수준의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미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미군이 이미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2월에 북한 측에서 그 김여정 담화, 북한 그 외무성의 담화를 내서 이 같은 훈련이 할 때마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뭐 ICBM까지 지금 발사를 했으니까요. 아마 그 4월에 3월에 자유의 방패 훈련이 되면은 북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 반발하고 ICBM 또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를 해서 상당히 3월에도 2월 못지않게 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소식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소식, 그리고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초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인 피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의 부인인 제인 피어스는 처음부터 정치를 아주 싫어했는데요.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을 얼마 앞두고 하나 남은 아들을 사고로 잃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제인 피어스 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던 1852년 6월, 프랭클린 피어스는 아내와 함께 보스턴을 방문하고 있었다. 마차를 타고 산책하러 나간 피어스 부부. 한산아이가 급하게 말을 타고 쫓아오더니 피어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고 소리쳤다.
이 소식을 들은 제인 피어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정치인의 아내라면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했을 텐데요. 제인 피어스는 달랐습니다. 제인 피어스 전 기자가 앤 코벨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제인 피어스가 그 자리에 기절했습니다. 제인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당시 프랭클린 피어스는 중앙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피어스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뽑힐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괜히 아내에게 얘기해서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852년, 당시 민주당은 남부와 북부 세력이 대립하면서 대통령 후보 지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측을 만족시킬 타협안으로 프랭클린 피어스의 이름이 나온 건데요. 피어스는 북부 출신이면서 남부인들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피어스는 내심 기뻤지만 아내 제인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기절했던 건데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제인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제발 남편이 패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워싱턴에 가서 살기 싫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1852년에 11살 난 아들 베니가 제인 피어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얼마나 제인 피어스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제인 피어스가 이렇게 정치를 싫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남편이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던 시절부터 워싱턴 분위기에 염증을 느낀 것 같다고 작가 앤 코벨 씨는 말했습니다.
당시 연방 하원 의원들은 워싱턴에서 하숙집에 묵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랭클린이 제인을 위해서 방을 따로 얻었지만 옷장이나 세면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죠. 사생활 보장이 잘 안 됐는데요. 제인이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제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남자들이 투게장이나 경마장에 가서 술 마시고 취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인들도 그런 때 따라가곤 했는데 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남편이 그렇게 떠들썩한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인 민스 애플턴 피어스는 1806년에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의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 로버트 민스 대령은 이 지역 유지였고요. 아버지 제시 애플턴은 목사로서 메인주의 유명 대학인 보우든 대학 총장을 지냈습니다. 제인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우든 대학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She did have a good education. She started her education.
제인 피어스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제인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침을 많이 했고요. 침대에 누워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성격이 됐죠. 하지만 아주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점을 눈치채고 보우든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시 보우든이 남자 대학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제인이 13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외가가 있는 뉴햄프셔주로 이사했습니다. 그 뒤 뉴햄프셔주에 있는 공립학교를 나왔고요.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여자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인은 20살 때인 1826년에 프랭클린 피어스를 만났습니다. 두 살 위인 프랭클린 피어스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무렵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지만 정작 결혼은 8년이 지나서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작가 앤 코벨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They did fall in love, but unfortunately,
제인과 프랭클린이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제인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피어스 집안 남자들이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했거든요. 프랭클린 피어스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프랭클린 피어스의 아버지가 뉴햄프셔 주지사였는데요. 그래도 이전에 여관 주인이었다는 경력이 꼬리표가 돼서 따라다녔습니다. 제인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833년 1월에 두 사람이 약혼을 발표했죠. 프랭클린 피어스가 변호사로 명성을 쌓고 또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니까 제인 집안에서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약혼하고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두 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부인 제인 피어스는 여전히 워싱턴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남편이 정치를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결국 프랭클린 피어스는 아내를 위해서 워싱턴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요. 상원 의원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사임했습니다. 워싱턴을 떠난 피어스 부부는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정착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간간이 지역 정치에 관여했고요. 제인은 아이들을 키우며 모처럼 행복에 젖었습니다. 1843년에 4살 난 아들 프랭크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지만요. 두 사람에겐 아직 막내 아들 베니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냈는데요. 프랭클린 피어스가 덜컥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그리고 제인의 바람과는 달리 11월에 본선거에서 미국의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두 달 앞둔 1853년 1월 피어스 부부는 11살 난 아들 베니와 함께 보스턴의 침착집을 방문했다.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열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더니 제 방으로 굴러떨어졌다.
네, 피어스 부부는 무사했지만 아들 베니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두 아들을 어려서 잃고 마지막 남은 베니까지 잃은 제인 피어스는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피어스 부부뿐만이 아니라 초기 피어스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시 제인 피어스 전기 작가 앤 코벨입니다.
She wouldn't go with him. This told on his mind.
제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프랭클린 피어스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피어스가 강료들을 지명해야 하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제인 피어스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들을 잃고 크게 상심하면서 피어스 행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아들을 잃은 제인 피어스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피어스가 1년이 넘도록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지 않고 백악관 위층에만 머물러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정이 반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작가 앤 코벨 씨는 말했습니다.
She did, even in the first...
제인 피어스가 처음부터 몇몇 행사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친척인 에비게일 민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1년상을 지냈는데요. 제인 피어스는 아들이 죽은 뒤에 2년상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상 중이란 느낌을 받은 겁니다. 또 시간이 가면서 제인 피어스가 제정신이 아니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인이 죽은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얘기가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건 제인이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편지를 쓰는 방법이 치료법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죠. 어쨌든 제인 피어스는 상 중에도 몇몇 중요한 행사에 참석했고요. 2년이 지나서 탈상한 뒤에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점점 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백악관 안주인을 만나봤지만 피어스 대통령 부인만큼 훌륭한 여성을 본 일이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피어스 부인은 교양이 있고 신앙심이 깊고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여성입니다.
네,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을 지내게 되는 로버트 리 장군의 부인이 제인 피어스를 만난 뒤에 한 얘기인데요. 제인 피어스는 이렇게 훌륭한 점이 많았지만 정치인의 아내로서 어울리지 않는 여성이었던 것 같다고 작가 앤 코벨 씨는 말했습니다. 사실 제인 피어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남편 프랭클린 피어스 역시 남북전쟁 전야 미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자감이 못됐다는 평판을 받고 있고요. 결국 담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습니다.
피어스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두 사람이 2년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제인의 기분이 좋아졌고요. 훨씬 더 행복해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고 죽은 아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인 피어스는 아무리 큰 역경이 있어도 항상 희망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제인 피어스는 아들 베니가 읽던 성경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여행 중에 잠시 건강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863년 만 57살 나이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늘 그리워하던 아들 베니 옆에 묻혔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의 부인 제인 피어스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대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의 조카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았던 해리어트 레인을 소개해드립니다.
VOA 뉴스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가 한국 부산에 전개됐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어제 자체 트위터에 로스앤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이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며 한국 해군의 환영을 받는 스프링필드함과 승조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 해군사령부도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스프링필드함은 괌에 전진 배치된 로스앤젤레스급 고속 공격 잠수함 5척 중 가운데 하나로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등 미 7함대 작전 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6,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인 스프링필드함은 사거리 3,1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 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해상에서 발사돼 몇 미터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의 전략자산인 스프링필드함의 한국 전개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고립된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의 지구 귀환을 위한 우주선 소유즈 MS-23이 ISS 도킹에 성공했다고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소유즈 MS-23 우주선이 오는 9월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프로페코피에프, 드미트리 페텔린과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프란시스코 루비오를 지구로 귀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 우주인 3명은 다음 달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고 온 소유즈 MS-22가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이들 3명은 6개월 더 ISS에 머물면서 50개 이상의 실험을 진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ISS는 1998년 미국과 러시아 등 5개 나라가 만든 다국적 우주시설로 현재 13개 나라가 공동 운영 중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가 군사 정치적 정책 결정자 러시아 군수산업 연계기업 바그너 그룹 지휘관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이번 대러 제재는 10번째로 120명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납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한 이란인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EU의 대러 제재는 미사일과 드론, 헬리콥터 등 러시아 무기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일부 히토류 광물과 전자회로, 열화상 카메라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합니다. 또한 3개의 추가 러시아 은행을 비롯해 군사용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이란 기관 7곳 등 96개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부 해역에서 어제 오후 10시 27분경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이번 지진이 홋카이도 최동단 네무로 반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61km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은 가운데 부상이나 큰 재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네무로시의 지진 진도는 5 약으로 감지됐습니다. 이는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진도는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역마다 수치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타이완에서 운용 중인 F-16 전투기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를 위해 미국과 타이완이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는 F-16 전투기에 대한 개선 작업이 끝난 뒤에도 미국 기술자가 2027년까지 타이완 측에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금액은 미화 4,747만 달러, 약 14억 7,915만 타이완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F-16 전투기의 초기 버전을 F-16B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